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다음 주 러시아를 방문해 러시아군의 철수 이후 시리아 사태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케리 장관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 5년에 걸친 시리아 내전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현재 시리아 내전과 유혈 사태를 끝내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을 맞이했다며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그러나 바샤르 알라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는 한 지속적인 평화는 불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러시아군 1차 철수 병력이 어제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러시아에 귀환했습니다. 북한이 억류 중인 미국인 대학생에게 국가전복 음모죄를 적용해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북한 최고재판소는 오늘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에게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주립대 학생인 원비어 씨는 중국 시안에 본사를 둔 북한 전문 여행사를 통해 북한에 여행을 갔다가 지난 1월 숙소인 호텔 내 금지된 구역에서 선전물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평양국제공항에서 구금됐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원비어 씨 외에도 한국계 캐나다인인 임현수 목사가 특대형 국가전복 음모죄로 무기 노동교화형을 받고 복역 중이며 미국 국적의 김동철 씨는 간첩 혐의로 체포돼 수감돼 있습니다. 어제 실시된 미국 대통령 후보 경선의 미니 슈퍼화요일 예비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각각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플로리다와 일리노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승리했으며 미주리주에서는 테드 크루즈 후보와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하이오주에서는 주지사인 존 케이식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제치고 승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지역구인 플로리다주는 물론 어제 예비선거가 실시된 5개 주 가운데 한 곳도 승리하지 못한 마르코 루비오 후보는 경선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클린턴 후보는 플로리다와 오하이오, 일리노이, 노스캐롤라이나 4개 주에서 승리한 가운데 미주리주에서는 버니 샌더스 후보와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럽연합 지도자들이 지중해를 통한 그리스로의 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해 터키와의 합의한 승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 28개국 정상들은 이번 주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지난 7일 합의된 유럽연합과 터키 간 잠정협정은 그리스가 이민자들을 터키로 되돌려 보내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신 유럽연합은 사전 검색을 통과한 이민자들이 합법적으로 망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경로를 열게 됩니다. 한편 현재 발칸 경로가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만 8,500여 명의 이민자들이 터키를 출발해 그리스 부근 섬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또 그리스 북부 지역에 발이 묶인 1,500명의 이민자들은 최근 마케도니아 국경을 무단으로 넘으려고 시도했지만 대부분 경찰에 체포돼 강제 송환됐습니다. 벨기에 경찰이 수도 브뤼셀에서 어제 대테러 기습 작전을 벌여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용의자 한 명을 사살했습니다. 벨기에와 프랑스 경찰이 공동으로 펼친 이번 작전 과정에서 벨기에 경찰관 3명과 프랑스 경찰관 1명이 부상해 있습니다. 아직 체포되지 않은 용의자가 더 있는지 여부는 분명치 않은 가운데 경찰은 저녁 늦게까지 작전을 계속했습니다. 현장 주변은 최초 총성이 울린 뒤 5시간 동안 통제됐습니다. 벨기에 보안군은 지난해 11월 130명의 사망자를 낸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 직후 용의자들을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북서부 지역에서 오늘 승객들이 가득 찬 버스에서 폭탄이 터져 15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페샤와르시 당국자들은 희생자 대부분이 정부 관리들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폭탄이 버스 좌석 아래 숨겨져 있었으며 이를 폭발시키는 데 시한장치가 이용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텔레비전 방송에는 완전히 부서진 버스의 모습이 방영돼 폭발 당시의 참상을 전했습니다. 파키스탄 당국은 이번 테러가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의 소행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최근에 이 세계에서 여성이 가장 일하기 좋은 나라로 북유럽의 작은 나라 아이슬란드가 꼽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2012년부터 해마다 발표되고 있는 UN의 행복한 나라 순위가 나왔는데요. 수년 동안 1위 자리를 지키다가 지난해 스위스와 아이슬란드에 밀려서 3위에 머물렀던 덴마크가 다시 157개 조사 대상 나라 가운데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혔습니다. 1, 2, 3위 지난해와 자리만 살짝 바꿔서 덴마크, 스위스, 아이슬란드 순입니다. 상위권 10위에 든 나라가 북유럽 나라인 점 크게 놀랍진 않습니다. 또 미국은 13위에 머물렀고요. 멕시코가 행복한 나라 순위 21위라는 점도 눈에 띄고요. 지난해보다 11위 내려간 한국은 58위, 중국은 83위에 꼽혔습니다. 혹시 순위가 궁금한 나라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내년 6년째 접어들면서 최근 겨우 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동의 시리아가 꼴찌에서 두 번째, 또 아프리카 동부의 부룬디, 1970년대 인종청소와 광범위한 폭력, 내전이 빈번했던 부룬디가 행복한 나라 순위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이 순위를 꼽는 기준은요, 국내 총생산, 국민의 건강, 수명, 정부와 기업의 투명성, 거기다가 힘들 때 의지할 사람이 있는지, 이런 정서적인 항목까지 다 따져서 행복도를 계산했습니다. 북한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네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뉴스와 세계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촌원을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먼저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영상 10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3월 17일 대체로 맑다가 아침에 서쪽 지방부터 점차 흐려지겠고 밤에 평안 남북도에는 비가 조금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8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기온 5도에서 15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평양 흐리겠습니다. 1도에서 14도 분포, 신의주 흐리겠습니다. 기온은 1도에서 8도 분포 예상하고요. 개성 역시 흐리겠습니다. 0도에서 13도 기온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에이미 와인하우스 노래 골라봤습니다. You know I'm no good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박영선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왔습니까?
네, 러시아 군용기 그룹 이진이 오늘 시리아에서 철수했습니다.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약 열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폐막했습니다. 전 세계 사망자의 약 4분의 1이 해로운 환경 때문에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러시아 군용기 그룹 이진이 오늘 시리아를 떠나서 러시아로 지금 복귀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어제 이어서 오늘 더 많은 자국의 군용기들이 시리아 서부 흐메이밈 공군기지를 출발해서 러시아로 복귀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예, 하지만 정확히 몇 대의 군용기들이 철수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고요. 현재로서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연 이틀째 군용기 철수가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어제는 수호이 34 전투기와 수호이 24 전투기 그리고 기술 지원 인력과 장비를 실은 수송기 등 일단의 군용기가 시리아를 출발해서 러시아 남부기지에 도착했는데요.
네.
예, 군악대의 국가 연주 속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 러시아 국기를 흔들고 형형색색의 풍선으로 이들의 귀환을 반겼습니다.
네. 자, 러시아군의 이번 철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철수를 발표하면서 이루어진 거죠.
예, 맞습니다. 월요일에 시리아에 있는 주요 전력을 철수할 거라는 푸틴 대통령의 발표가 있었고요.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째 일단의 군용기 그룹이 시리아에서 철수하고 있는 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시리아에 러시아군을 투입한 목표를 달성했다면서 철군 이유를 밝혔었습니다.
네, 그러면 철군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예, 그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네.
예, 푸틴 대통령은 시리아에 파병한 모든 전력을 다 철수하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군용기 편대가 철수할지 또 구체적인 철수 병력 규모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시리아에 얼마나 많은 러시아 병력이 주둔 중인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시리아 주둔 병력의 규모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앞서 미군 관계자는 러시아가 적어도 50여 대 이상의 군용기 그리고 3천 명에서 6천 명 사이의 병력을 운용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러시아가요 지난해 9월 말부터요 이 시리아 정부의 테러 격퇴 작전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군사 개입을 해오다가 이번에 이런 발표를 한 것인데
네.
러시아가 쓴 경비도 상당하다면서요.
예, 러시아 국방부 자료 또 전문가들의 평가를 인용해서 러시아의 한 일간지가 보도한 게 있는데요. 지난해 9월 말부터 시작된 시리아 공습 작전에 들어간 비용이 384억 루블, 그러니까 미화로 약 5억 4천만 달러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예, 또 공습 초기에는 50대였던 군용기도 70대 수준으로 늘어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푸틴 대통령이 시리아 파병 목표를 달성했다면서 이 철군 이유를 밝혔지만은요. 러시아 철군 이유에 대해서는 또 많은 추측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일각에서는 이 시리아 내전에서 시리아 정부군이 어느 정도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철군하는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긴 한데요.
네.
예,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푸틴 대통령이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철군을 단행한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리아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아사드 대통령 측은 러시아군이 철수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뜻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러시아군이 다시 또 복귀할 수도 있다는 소리죠.
네.
예, 또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이 시리아 정부 압박설에 대해서도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네. 자, 러시아군이 전원 철수하는 건 아닌데요. 어느 정도 병력이 남아 있는 건가요?
예, 러시아 정부는 이 시리아의 해군과 공군 기지에 약 1000명의 병력은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시리아 국방부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선포하기는 아직 너무 이르다면서 러시아 공군은 이 테러를 표적으로 한 작전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다음 주에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하죠?
예, 케리 장관이 어제 러시아의 시리아 철군 문제 또 시리아 내전 상황을 의논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네.
예, 러시아를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 그리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케리 장관은 지금 내전을 끝낼 아주 중요한 단계에 도달했다면서 시간 낭비할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시리아의 항구적인 평화는 아사드 정권의 이양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원을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라고 하죠. 전국인민대표대회, 줄여서 전인대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모두 끝났네요.
예, 지난 5일에 시작해서 약 열흘 동안 진행됐던 전인대가 오늘 오전에 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폐막식을 가졌습니다.
네.
예, 이 폐막식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리커창 총리 등 예, 최고 지도부 7명, 그리고 약 3천 명에 달하는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네, 보통 전인대와 함께 이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줄여서 정협을 중국의 양회라고 부르는데요.
네.
정협 행사도 끝났죠?
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중국의 최고 정치자문기관인데요.
네.
예, 보통 전인대와 같은 기간에 열려서 양회라고 합니다. 이 정협은 지난 3일 위정성 정협 주석을 비롯해서 약 2,100명이 참석해서 예, 중국 공산당과 정부 당국에 제시할 정책을 마련하고 지난 14일에 폐막식을 가졌습니다.
네, 이 전인대라면은 중국의 중요한 정책들이 결정되는 이 최고 의결 기관인데요. 이번에는 어떤 것들을 다뤄줬습니까?
네, 올해 전인대에서는 13차 5개년 경제 계획, 또 국방 외교 안보 강화 방안, 중국과 유럽, 동남아시아 등지를 육상과 해상으로 잇는 이른바 일대일로 사업 등이 비중 있게 논의됐습니다.
네.
예, 그중에서도 특히 관심을 모았던 게 13차 5개년 경제계획이었는데요. 중국은 5년 단위로 경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13년에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후에 처음 수립하는 경제계획이라서 더 관심이 집중됐죠.
예, 맞습니다. 또 최근에 중국 경제가 둔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계획이 나올지 더 주목됐었는데요.
네.
예, 중국은 이번 13차 5개년 계획에서 앞으로 5년간의 평균 경제 성장률을 6.5%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중국은 또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는 6.5%에서 7% 사이로 구간을 정했는데요.
네.
이는 2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네. 또 2016년도 예산안도 통과됐는데요. 특히 관심 있는 분야가 국방 예산인데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예, 전년도보다 7.6% 늘리기로 했습니다. 규모로 보면 9,550억 위안 정도인데요. 중국의 국방 예산 증가율이 이렇게 한 자릿수를 기록한 건 지난 2010년 이후 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한편 중국의 권력 서열 2위의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오늘 폐막사에서 올해 회의의 중요한 성과로 13.5기획, 그러니까 13차 5개년 계획 요강을 채택해서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는 기초를 놓은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샤오캉 사회라는 게 뭔가요?
예, 이 샤오캉이라는 말이 원래 중국의 고전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네.
예, 모든 국민이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를 뜻한다고 합니다.
네.
예, 시진핑 주석 전에 이 장쩌민 주석이 2012년에 처음 이 말을 사용한 후에는 중국 발전의 상징 같은 말이 되어왔습니다. 장더장 상무위원장은 또 시진핑 주석의 지도 아래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원을 끝으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전 세계 사망자 4명 중에 1명이요. 해로운 환경 때문에 숨진다는 보고서가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내놓은 보고서인데요. 2012년에 전 세계에서 환경적인 이유로 사망한 사람이 전체 사망자의 23%인 1,26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 건강한 환경을 통한 질병 예방이라는 이 보고서는 WHO가 10년 전에 첫 보고서를 낸 후에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네. WHO가 규정하고 있는 해로운 환경,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예, 대기, 수질, 토양오염, 화학물질, 기후변화, 이 자외선 노출 같은 자연환경은 물론이고요.
네.
예, 직장에서 느끼는 압박감,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열악한 도로 환경 등 아주 광범위한 요인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 보고서 내용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예, 2012년 한 해 동안 820만 명이 심장병이나 암, 뇌졸중, 만성호흡기 질환 같은 비전염성 질병으로 사망했는데요. 이는 환경적 요인으로 사망한 사람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겁니다.
네.
예, 이런 비전염성 질병은 대기오염, 합성화학물질 등 인체 해로운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170만 명가량은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부상으로 숨졌고요. 직장 내 부담이나 인체 해로운 업무 환경 때문에 숨진 사람도 24만 6천 명에 달했습니다.
네. 자, 대륙별로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이 동남아시아가 환경적 요인으로 숨진 사람이 가장 많았는데요. 280만 명이었고요. 동북아시아와 오세아니아가 350만 명 정도, 아프리카가 220만 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유럽과 미주 지역은 각각 140만 명과 84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시아 지역이 상대적으로 참 높네요.
예, 최근 중국과 인도,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서 대기오염이 아주 심각한데요.
네.
예, 이 보고서는 바로 이런 대기오염이 이 지역의 질병과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안전하지 않은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도 커다란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구촌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왔습니까?
네, 어제 5개 주에서 열린 예비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미국 행정부가 대서양 석유 시추 계획을 취소했다는 소식, 또 미주리주 퍼거슨 씨가 연방정부가 제시한 경찰 개혁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의 5개 주에서 예비선거가 실시됐는데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또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크게 이겼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와 클린턴 후보가 각각 공화당과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을 가능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오하이오주에서 존 케이식 주지사에게 패하긴 했지만 이 플로리다주와 노스캐롤라이나, 일리노이주에서 승리했습니다. 민주당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플로리다주와 노스캐롤라이나, 일리노이, 오하이오주를 휩쓸었는데요. 일리노이주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이겼지만 이 다른 세 개 주에서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따돌렸습니다.
네, 아직 이 미주리주에서는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1위와 2위 사이에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공화당은 현재 트럼프 후보가 0.2%포인트 근소한 차이로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을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클린턴 후보가 0.2%포인트 차이로 이 샌더스 후보를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네.
공화당은 이날 어제 그 북마리나라 제도에서도 당원대회를 실시했는데 이 트럼프 후보가 승리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공화당의 경우는요. 이번 선거에서 특히 중요한 곳이 플로리다주하고 오하이오주였는데요.
네.
유리한 후보에게 모든 대의원을 몰아주는 승자 독식체를 취하는 주일 뿐 아니라 또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하고 존 케이식 주지사가 기반이 된 곳이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어제는 루비오 후보에게나 케이식 후보에게나 뭐 사느냐 죽느냐, 뭐 선거운동을 계속하느냐 마느냐 그런 갈림길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한 사람은 살아남았지만 다른 사람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케이식 후보는 살아남았고 루비오 후보는 살아남지 못한 거죠.
네, 맞습니다. 한때 공화당 주류 세력의 희망으로 불렸던 루비오 후보가 자신의 지역구인 플로리다주에서 트럼프 후보에게 패했는데요. 그냥 패한 것도 아니고 뭐 거의 20%포인트에 가까운 큰 격차로 패했습니다.
네.
아, 이처럼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자 루비오 후보가 선거운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While it is not God's plan that I be president in 2016 or maybe ever, and while today my campaign is suspended, the fact that I've even
네, 루비오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신의 뜻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네.
하지만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미국이 얼마나 특별한 나라인지 보여준다면서 앞으로도 미국을 특별한 나라로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트럼프 후보를 겨냥하는 듯한 말도 했는데요.
네.
미국은 공포나 분노, 다른 사람의 좌절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이 원칙과 아이디어에 기반을 둔 보수주의 운동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 루비오 후보는 이번에 대통령 꿈을 접게 됐을 뿐만이 아니라 이 상원의원 자리에서도 물러나게 됐는데요.
네.
이 내년에 임기가 끝나는데 대통령 선거운동에 집중하느라 상원의원 재선에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루비오 후보는 결국 중도 탈락했지만 이 케이식 후보는 새로 희망을 얻었죠.
그렇습니다. 자신이 주지사로 있는 오하이오주에서 승리를 거둔 건데요. 처음에는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후보에게 밀렸는데 점점 격차를 좁히더니 결국에는 47% 대 36% 이 두 자릿수 격차를 보이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케이식 후보의 승리 연설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We put one foot in front of the other. And I want to remind you again tonight that I will not take the low road to the highest office
네,
in the land.
케이식 후보는 이제 한 걸음 진전을 이뤘다면서 앞으로 대통령 선거 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비도덕적인 길을 가진 않을 것이라고 다짐을 했는데요.
네.
이 케이식 후보는 그동안 다른 후보에 대한 비방보다는 이 정책을 내세우는 긍정적인 선거 운동을 강조해 왔습니다.
네. 이 케이식 후보가 경선에서 1위를 한 게 이번이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오하이오주에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이 대의원 수에서는 트럼프 후보뿐만이 아니라 이 크루즈 후보에게도 크게 밀리는 상황입니다. 이 루비오 후보가 어제 경선 포기를 선언하면서 이 공화당 주류 세력이 케이식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뭐 단합할 가능성이 있긴 한데요.
네.
하지만 올해 선거에서는 이 공화당 주류보다는 이 트럼프 후보나 크루즈 후보 같은 이른바 아웃사이더, 그 비주류 후보가 각광받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 경선이 또 치러질 주들 가운데서도 또 케이식 후보가 특별히 우세한 주가 별로 없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케이식 후보가 이 선두주자 트럼프 후보에게 얼마나 위협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게 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가 어제 오하이오주에서 패하긴 했지만 또 세계주, 또 미국령 북마리나 제도에서 승리를 했는데요.
네.
트럼프 후보 표정 어떻습니까?
네, 오는 7월에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 전에 이 과반수 대의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we're going to have a great victory, and I think more importantly than anything else, we are going to start winning again. This country is going
네,
to start.
트럼프 후보는 큰 승리를 거둘 것이라면서 미국이 또 다시 승리하기 시작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어제 선거에서 이 트럼프 후보가 이 승자 독식제를 취하는 플로리다주와 오하이오주에서 모두 승리했다면, 그래서 뭐 대의원 99명과 69명을 모두 가져갈 수 있었다면은 이 어제 공화당 후보로 확정됐다고 봐도 될 수 있었을 텐데요.
네.
하지만 이 오하이오주에서 지면서 조금 상황이 복잡해지긴 했지만 전문가들은 결국에는 이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후보를 지명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을 좀 봐야 되겠죠. 지난 8일에 미시간주에서 또 예상을 깨고 버니 샌더스 후보가 승리를 하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네.
이번에는 이변 없이 클린턴 후보가 대부분 주에서 승리 거뒀죠.
네, 그렇습니다. 이 샌더스 후보가 노스캐롤라이나, 뭐 플로리다 같이 이 원래 클린턴 후보가 강세를 보여 남부주들은 뭐 일찍 포기를 했지만 이 중서부주들의 큰 기대를 걸었는데요.
네.
결국 클린턴 후보에게 밀렸습니다. 하지만 샌더스 후보는 어제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선거 유세를 하면서 계속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This campaign is doing well because we are listening to the American people.
네, 샌더스 후보는 돈 많은 선거 자금 기부자들만이 아니라 미국인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서 선거운동이 잘 돼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이 샌더스 후보가 대의원 수에서 클린턴 후보를 추월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네, 민주당은 승자한테 대의원을 몰아주지 않고 지지율에 따라서 배분하니까요. 앞으로 몇몇 주에서 샌더스 후보가 승리를 한다고 쳐도 대의원 수 격차를 줄이기가 힘든 얘기죠.
네, 맞습니다. 했습니다. 이 클린턴 후보가 이 몇몇 주에서 진다고 해도 결국 또 지지율에 따라서 대의원을 배분하니까 네. 대의원을 계속 얻어나가게 되는 거죠.
네.
이 전문가들은 클린턴 후보가 민주당 후보 지명을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클린턴 후보 역시 민주당 경선을 넘어서 11월 본선거를 바라보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If we reach out to treat each other with respect, kindness, and even love instead of bluster and bigotry.
네, 클린턴 후보는 고함치거나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친절과 사랑으로 대한다면 서로를 무너뜨리는 대신에 일으켜 세워준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공화당 선두주자 트럼프 후보를 겨냥한 말로 보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일주일 뒤인 다음 주 화요일 22일에 애리조나주와 유타주 등에서 또 한 차례 경선을 치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에 보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대서양 원유 시추 계획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했죠.
네. 셀리 주얼 미 내무장관이 어제 정부의 새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대서양 연안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시추를 업체들에 허용하겠다던 당초 계획을 접고 이를 모두 금지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네.
주얼 장관은 미국의 차기 연안 시추 5개년 계획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대서양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원래 계획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미 동부 대서양과 접한 버지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조지아주 연안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시추를 허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1월에 이 주얼 장관이 이 방안을 직접 발표했었는데요.
네.
주얼 장관은 당시 에너지 개발을 촉진하면서 민감한 해역을 보호하는 그 중간의 길을 찾아냈다며 새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왜 1년 만에 계획을 뒤집고 이를 모두 금지하겠다고 발표를 한 건가요?
네. 이미 국방부와 시추가 허용된 연안 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핵심 이유로 지적했습니다. 국방부는 앞서 대서양 연안 시추가 미국의 군사 전략과 군사 훈련 등 국가 방어를 저해야 할 것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고요.
네.
또 연안 지역 주민들 역시 업과 관광 등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면서 반대 청원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이 환경 파괴를 우려하는 꾸준한 목소리도 이번 결정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됐는데요.
네.
그런가 하면은 정치적인 영향이 컸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 정치적 영향이 컸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시절의 최대 업적 가운데 하나로 추진하는 이 기후변화 업적을 확실히 다지기 위해서 이번 결정을 내렸다는 건데요.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타결을 이뤄냈고요. 또 미국과 국제사회에서 청정 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대대적으로 주도해왔는데요. 이 대서양 시추 허용은 이런 업적에 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임기 만료를 앞두고 계획을 전면 취소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차기 대선 민주당 후보 경선에 나선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버니 샌더스 후보 모두 이 대서양 시추 계획에 반대한다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네. 자, 이번 대서양 시추 취소 발표에 대해서 미국 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찬반 세력의 반응이 명확히 갈리고 있는데요. 이 환경 보호론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대서양과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거대한 걸음을 내디뎠다면서 크게 환영했습니다. 이 환경 단체들은 특히 정치 세력과 거대 기업들을 상대로 한 시민들의 풀뿌리 운동이 승리를 거뒀다면서 결정을 크게 반겼습니다.
네, 석유업계나 또 이 계획을 찬성해왔던 정치인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네, 실망과 함께 강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대서양 시추 계획을 접으면 미 경제에 오히려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지적하고 있는데요.
네.
시추 작업에 투자하려던 돈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또 날로 치열해지는 에너지 자원 확보에서도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석유 시추를 지지했던 4개 주 정부와 지역 주요 의원들 역시 실망을 표출했습니다. 이들은 석유 시추로 수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주 정부의 세수도 크게 늘어서 주민들에게 여러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네. 자, 전망 어떻습니까?
네, 앞으로 이 논란이 더 커질 전망인데요. 이 당장 이번 결정으로 미 대선 경쟁에서도 이 대서양 시주 문제가 주요 의제로 부각될 것이라고 미 언론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공화당 후보들은 시주를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결정이 또 번복될 가능성도 있고요.
네.
미 내무부는 대서양 연안에 뭐 33억 배럴에 채굴 가능한 원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또 천연가스는 거의 9천억 세제곱미터가 매장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에너지 업계는 이보다 훨씬 많은 원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달 미국 법무부가요, 미주리주 퍼거슨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퍼거슨 시의회가 경찰 법원 개혁안을 거부했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퍼거슨 시의회가 입장을 바꿨네요.
네, 퍼거슨 시의회는 어제 6대 0 만장일치로 연방정부가 내놓은 개혁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 개혁안에는 우수한 경관을 모집하기 위해서 경찰 월급을 올리고 또 소속의 경관 채용을 늘리는 조항이 들어있는데요.
네.
이 앞서 퍼거슨 시의회는 이 조항을 빼달라고 요구하면서 이 개혁안을 거부했었습니다. 이 조항을 시행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네.
3년 동안 천만 달러가 들 텐데 이를 감당할 만한 재정적인 여력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네. 자, 그 재정적인 이유로 거부를 했는데 입장을 바꾼 이유는 뭔가요?
이 또한 돈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퍼거슨 씨가 개혁안을 거부하자 법무부가 소송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소송을 진행하려면 또 앞으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변호사 비용도 또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레타 린치 법무부 장관은 퍼거슨 씨 경찰이 헌법을 위반하고 흑인들을 상대로 인종차별 행위를 했다고 말했는데요. 이 퍼거슨 씨가 재정적인 문제를 걱정하는 건 이해하지만 이 헌법에 따라서 경찰 활동을 하는데 돈이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이 소송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결국 퍼거슨 시의회가 법무부 안을 수용한 건데요. 법무부 반응 어떻습니까?
네. 바니타 굽타 법무부 민권 담당 차관보는 어제 성명에서 퍼거슨 씨가 모든 시민이 미국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보장하는 이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중서부 미주리주에 있는 퍼거슨 씨는 지난 2014년에 일어난 총격 사건으로 이 전 국민의 관심을 받게 됐는데요.
네.
이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이름의 10대 흑인 소년이 아무런 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백인 경관에 총에 맞아서 숨졌던 거죠.
네.
브라운에게 이 총을 쏜 백인 경관이 정당 방위로 기소되지 않으면서 이 퍼거슨 시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가 벌어졌고요. 또 폭동으로까지 번졌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에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임스 블런트가 부릅니다. You are beautiful 들어보시죠.
My life is brilliant. Brilliant, my love is pure. I saw an angel, of that I'm sure. She smiled at me on the subway. She was with another man, but I won't lose no sleep on that, 'cause I've got a plan. You're beautiful, you're beautiful, you're beautiful. I saw your face in a crowded place, and I don't know what to do, 'cause I'll never be with you. Mm-hmm.
You're beautiful, it's true. I saw your face in a crowded place, and I don't know what to do, 'cause I'll never be with you.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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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You're beautiful. You're beautiful. You're beautiful. It's true. There must be an angel with a smile on her face when she thought up that I should be with you. But it's time to face the I will never be with you.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인간과 컴퓨터가 겨루는 세기의 대결로 불렸던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이 결국 인공지능 알파고의 승리로 막을 내렸죠. 이번 대국의 결과를 두고 전 세계인들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섰다면서 놀라워하고요. 또 영화에서처럼 인간이 인공지능의 지배를 당하는 세상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인공지능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인간 고유 영역에 도전하다.
지난 3월 초 전 세계의 눈과 귀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바둑 대결이 펼쳐진 한국 서울에 집중됐습니다. 세계 최고의 바둑기사 가운데 한 명인 한국의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인 알파고가 맞대결을 펼친 건데요. 많은 전문가는 총 5차례의 대국에서 이세돌 9단이 5대 0 또는 4대 1 정도로 이길 걸로 예측했습니다. 과거에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겼던 서양 장기 체스 게임이라든지 문제 풀기 게임과는 달리 이 바둑은 무한대의 경우의 수를 갖고 있어서 아무리 계산 능력이 좋은 인공지능 컴퓨터라도 쉽게 인간을 이길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게다가 인공지능에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직관이나 통찰이 없기 때문에 이 앞을 내다보는 수읽기가 더 어려울 거란 예측이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이번 대국에서 인공지능 알파고는 일부 약점을 노출하긴 했지만 인공지능 특유의 연산 능력에다가 수를 내다보는 능력까지 보이면서 이세돌 9단을 4대 1로 누르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만판에 이겼는데 이렇게 축하를 받아본 건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를 하기 전에 뭐 5대 0, 뭐 4대 1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3연패를 당하고 1승을 하니까 이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네, 이세돌 9단이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 듣고 계신데요. 인공지능 알파고는 이세돌 9단이 네 번째 대국에서 첫 승리를 거둔 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승리라고 할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안겨줬습니다.
인공지능의 연구개발 현황.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는 학습이나 추론 능력 등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컴퓨터로 실현한 기술을 말합니다. 이 1955년에 스탠퍼드 대학교 존 메카시 교수가 처음 사용한 용어인데요. 흔히 영어 약자로 AI라고 합니다. 이 인공지능은 1956년 들어서 학문의 한 분야로 인정받기 시작했는데요. 정보를 입력하면 답을 내놓는 단계를 지나서 인공지능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수학 문제도 풀고 영어를 배우는 등 성과를 거두면서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 하면 과거 이 서양 장기 게임에서 인간을 이긴 IBM사의 딥블루나 문제 풀기 대회에서 인간 우승자를 제친 IBM의 왓슨, 그리고 애플의 손전화 아이폰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시리 정도만 떠올릴 텐데요. 하지만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인간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승인 여부도 인공지능이 결정하고요. 날씨나 증권시장의 상황을 알려주는 기능도 인공지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 고유의 능력이라고 여겨져 왔던 창작, 그러니까 음악이나 소설을 만드는 일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The high-tech company Google has a fleet of self-driving cars. By August, they had logged 480,000 kilometers.
네, 앞으로 머지않은 미래에 인간 대신에 인공지능에 의해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무인 자동차가 도로에 등장할 전망인데요. 방금 들어보신 것처럼 구글을 비롯해서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개발에 돌입했고요. 앞으로는 의사 대신에 어려운 수술을 집도하는 인공지능 의사, 사람 대신에 인공지능의 군인이 돼서 나라를 지키는 모습도 가능하게 될지 모릅니다. 세계 각국에서 이런 인공지능 개발 노력을 아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치지도 않고 잠들거나 늙지도 않는 인공지능이 점차 인간의 자리를 대체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을 지배할 것인가?
결코 기계가 흉내낼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던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에서도 인공지능이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기계가,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영화 같은 얘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y whole life I prepared my son to lead humanity in the fight against the machines.
On this night we take back our world.
네,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미래를 그린 영화 터미네이터의 한 장면인데요. 이렇게 인간이 인공지능 기계에게 역습당할지 모른다는 우려, 과연 일리가 있는 걸까요? 미래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자아를 지닌 강인공지능과 자아는 없고 주어진 조건 아래서 결정만 내리는 약인공지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강인공지능은 사람하고 똑같이 슬픔, 기쁨, 분노 같은 걸 느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반면에 약인공지능은 그런 감정도 없을 뿐더러 스스로 생각할 수가 없다는데요. 이 바둑 인공지능인 알파고는 바로 이런 약인공지능에 해당합니다. 알파고가 내린 판단은 스스로 생각한 게 아니라 수많은 정보, 바둑 기보드 가운데서 최선의 수를 찾아내는 능력에 불과한 거죠. 현재 약인공지능은 건축이나 시설물 관리,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요. 강인공지능에 대한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아직까지는 영화 터미네이터처럼 인류가 기계에 지배되는 상황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의견도 있는데요. 스티븐 호킹이나 빌 게이츠 같이 세계적인 과학자나 전문가는 인공지능이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다며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인공지능 스스로가 인류를 뛰어넘는 지능을 갖추게 되면 인간이 통제할 수 없을 거라는 게 이유입니다. 또 인공지능의 잘못된 선택과 판단하더라도 인간이 무조건 따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의뢰 인간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인간 스스로 판단하기를 포기하고 인공지능에 의존하는 결과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인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clean and tidy. clean and tidy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Wow, your room is very clean and tidy. Do you keep it like this every day?
Yes, I keep it clean and tidy every day. Jason은, wow, your room is very clean and tidy. 야, 네 방 무척 깨끗하다. 이렇게 매일 정리하며 지내니? 라고 묻자 저는 Yes, I keep it clean and tidy every day. 날마다 정돈해. 라고 대답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clean and tidy. Clean and tidy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볼까요?
Wow, your room is very clean and tidy. Do you keep it like this every day?
Yes, I keep it clean and tidy every day. 'Today's expression is clean, C-L-E-A-N, clean, and tidy, T-I-D-Y, tidy, clean and tidy. If something is clean and tidy, it is organized and very neat. Clean and tidy는 깔끔하고 정결하다라는 뜻입니다. In today's conversation, Jason tells me that my room is very clean and tidy.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깔끔하고 잘 정돈된 제 방을 보고 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리를 매일 하는 거냐고 묻기도 하고요.
Wow, your room is very clean and tidy. Do you keep it like this every day?
라고 말입니다.
Now let me give you some example sentences using today's expression.
그럼 오늘의 표현, clean and tidy가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예문을 통해 살펴볼까요?
Our office must be clean and tidy. Our office must be clean and tidy.
라고 하면 우리 사무실은 깔끔하고 잘 정돈되어 있어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Let me give you another example. Albert's room is extremely clean and tidy. Albert's room is extremely clean and tidy.
라고 하면 Albert의 방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깔끔하고 정결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clean and tidy,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Wow, your room is very clean and tidy. Do you keep it like this every day?
Yes, I keep it clean and tidy every day. Let's review what we have learned today. If something is clean and tidy, it is organized and very neat. Clean and tidy. Clean and tidy. Clean and tidy. Now try using this phrase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패신저가 부르는 Let Her Go 드리면서 이 시간 마감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데이 3부 이어집니다.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Well, you only need the light when it's burning low. Only miss the sun when it starts to snow. Only know you love her when you let her go. Only know you've been high when you're feeling low. Only hate the road when you're missing home. Only know you love her when you let her go. And you let her go. Staring at the bottom of your glass, hoping one day you'll make a dream last. But dreams come slow and they go so fast. You see it when you close your eyes. Maybe one day you'll understand why everything you touch surely dies.
Yaksa Sok Onel. Yaksa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751년 3월 16일 오늘, 미국의 제4대 대통령인 제임스 메디슨이 미국 버지니아주의 포트 콘웨이에서 태어났습니다.
In the home of his grandfather at Port Conway, Virginia, was born in the spring of 1751, the small boy who was to be our fourth president.
뉴 프린스턴 대학에 진학해 역사와 행정, 법 등을 공부한 메디슨은 25살 때 버지니아 헌법을 기초하는 작업에 참여합니다. 메디슨은 또한 대륙회의에 참가하기도 했고 버지니아주 의회 의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메디슨은 알렉산더 해밀턴과 존 제이와 함께 강력한 연방정부를 주장하며 미국의 헌법을 기초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로를 인정받아 메디슨은 미국 헌법의 아버지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메디슨은 이후 토머스 제퍼스 행정부 당시 국무장관을 거쳐 마침내 1808년 미국의 제4대 대통령에 선출됩니다. 대통령 임기 중 영국 해선이 미국 선원을 강제 징집하고 화물선을 나포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자 메디슨 대통령은 1812년 영국에 전쟁을 선포하고 결국 이를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미국 헌법 초안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제임스 메디슨. 그는 현재까지도 미국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1935년 3월 16일 오늘, 독일이 베르사유 조약을 파기한다고 선언합니다. 베르사유 조약은 1919년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맺어진 조약이었습니다.
So in the high summer of 1919, the German delegates were brought to the Great Hall of Mirrors at Versailles to sign the peace treaty.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은 이 조약에 따라서 해외 식민지와 유럽 영토 일부를 잃은 데다가 막대한 전쟁 배상금까지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독일은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게 되고 독일 사람들의 불만도 커져갔습니다. 이러한 틈을 타 히틀러는 독일의 나치 정권을 세우게 됩니다. 나치 정권은 게르만 민족이 최고며 무엇보다 국가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국가주의를 내세웠습니다. 이어 나치 정권은 1935년 오늘 베르사유 조약 파기를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암시하는 불길한 징조이기도 했습니다.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 파기 선언을 한 지 4년 만인 1939년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전 세계는 또다시 제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게 됩니다.